여러분,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만났을 때 딴 사람이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요? 어떤 환경이 갑자기 바뀌었다든가 어떤 사건을 만났다든가 했을 때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자들은 철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죠? 어디를 가면 철 든다고 하죠? 군에 가면 철 든다고 하죠. 그래서 물론 뭐 여러분들 같이 어른 세대들이 다녀온 군대는 대단히 빡센 군대 아니었습니까?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가는 군대는 그렇게 빡센 군대는 아닙니다. 예.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다 편의도 다 봐주고 뭐 전화도 다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굉장히 혜택이 많죠. 그런데 어쨌든 남자들이 변하기 위해서는 철들기 위해서는 군에 가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이 군에 가기 전과 다녀온 후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돼요. 물론 요즘은 좀 그렇진 않지만 요즘은 다시 복귀되지만 가기 전의 상태로 다시 곧바로 또 돌아가지만 어쨌든 그래도 가기 전과 다녀온 후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돼요. 또 늘 말썽만 부리던 문제아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됐죠. 그렇죠? 어떤 사건을 만난다든지 계기를 통해서 그가 다른 사람이 돼요.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다른 사람이 된단 말이죠. 또 여성들은 그렇잖아요. 임신해서 아기를 이제 출산하면 임신하기 전과 이제 임신해서 출산한 후에는 다르잖아요. 호칭부터 달라지잖아요. 아기가 없을 때는 호칭이 애기 엄마란 얘기는 듣지 않잖아요. 처녀란 얘기 듣는데 여기에서는 엄마란 얘기 듣잖아요. 엄마란 얘기. 예, 달라지죠. 예. 우리 김종국 목사님 가정에 또 새 생명의 소식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김종국 목사님한테 약 올리듯이 그러거든요. 애가 없으면 애라고. 목사님은 아직도 애라고. 애를 낳아야 어른이 된다고. 제가 그렇게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 가정은 이제 아기를 가지면서 또 아기를 출산하면서 또 어른이 되어 가겠죠.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그만큼 책임감도 갖고 변화가 되겠죠. 자, 어쨌든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이전과 이후의 삶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됐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것을 확연하게 구분 지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은 분명히 다른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삶이 돼서는 안 돼요. 다시 옛날의 삶으로 원위치 돼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는 분명히 다른 삶,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삶이 되지 마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진 않아요. 예, 예수 믿은 후에는 분명히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바뀐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먼저 설명하는 것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땠는지를 먼저 얘기하지요. 잠깐 한번 보면요.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마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율법에 의해서 매인바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율법에 묶인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아시다시피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면서 그들에게 언약을 약속하세요. 언약을 약속하시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언약의 약속을 하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그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율법을 주지요. 율법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율법에 매인바 되었습니다. 율법에 묶인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율법을 따르게 되고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됐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율법의 역할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모학선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학선생이나 초등교사의 역할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에 의하면 율법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즉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이후로부터는 율법이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율법은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율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면 더 이상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가 온다? 믿음의 시대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다? 믿음의 시대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대.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확실하게 그대로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위의 믿음, 어떤 행위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음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게 되는 거지요. 여기서 초등교사란 뭐냐는 거지요. 초등교사. 대개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고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면 아이들이 알아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학교 가고 자기들이 알아서 세수하고 또 학교 갈 준비 딱 해서 막 착 갑니까? 엄마 학교 다니겠습니다 하고 유치원 다니겠습니다 하고 갑니까? 대부분은 내가 왜 학교에 가야 되지? 엄마는 막 깨웁니다. 자는 아이 막 깨워. 빨리 너 학교 가야지. 어? 너 늦는다. 너 안 일어나면 늦어. 막 그러면서 막 큰 소리 치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일어나야 되고 왜 학교에 가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 해요. 왜 유치원에 가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왜 아직은 그것을 이해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자기가 척척척 씻고 아침에 딱 정상적인 시간에 딱 학교 가방 메고 학교 막 다 가는 그런 나이는 아니잖아요. 코 질질 흘리면 코 닦아줘야 될 나이고 또 학교 가면 그냥 갑니까? 여기 구경했다가 저기 구경했다가 또 이거 만졌다가 저거 만졌다가 얼마나 부모님들 속이 막 탑니까? 빨리 알아서 빨리 찾아서 교실 가면 좋겠는데 이 녀석이 교실은 안 가고 그냥 가다가 해찰하고 또 다른 거 먼산 쳐다보고 여러분도 자녀는 안 그러세요? 저의 자녀만 그렇습니까? 뭐 해찰하고 막 그러면 속이 타죠. 그런데도 꾹 참고 아이고 좀 달래지 엄마 아 이러면 안 된다 학교 늦는다 좀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 선생님 기다리고 계셔 가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가요. 예, 데리고 가는데 누구를 학교에 가면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요? 선생님을 만나죠. 그때 만나는 선생님이 초등교사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때 만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무슨 학문적으로 굉장히 차원 높은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제 막 학교 가방 억지로 엄마가 깨워갖고 억지로 학교 온 아이한테 무슨 굉장히 어려운 뭐 수학 공식을 막 가르쳐요? 아니요. 그때는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이들 뒤치다꺼리 하느냐고 일 봐, 다 봐요.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 그러면 아이들 뭐 가르친다고 뭐 아이들이 따라옵니까? 뭐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도해 주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적응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자세들도 가르치고 또 선생님 말씀에 어떻게 또 잘 순종해야 되는지 또 학교 생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또 이렇게 잘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까지요? 날마다 그렇게 합니까? 대학교 갈 때까지 선생님이 맨날 그런 것만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죠. 어느 정도 성장하면 더 이상 선생님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공부할 때가 임해요. 그렇죠? 내가 공부해야 되는구나. 아, 내가 학교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선생님한테 배운 것들을 내가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구나. 예습 복습도 하고 그리고 미래를 잘 준비해 가야 되는구나.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그래요. 바로 이거예요. 초등교사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초등교사의 역할은 스스로 할 때까지, 스스로 알아서 찾아갈 때까지 그가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이가 바로 초등교사예요.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이 구원을 완성하지 못해요. 율법이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지만 율법이 초등교사와 같이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죠. 길을 잘 가게 하고 다독이고 격려해서 가게 하는 거죠. 참 재미나게도 신학자 프레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 율법의 목적을 세 가지 이미지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참 재미납니다.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율법의 이미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 설명은 이렇게 합니다. 치과에 가보셨지요? 치과에 가면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입안을 이렇게 거울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차 살펴보잖아요. 이것저것 이렇게 살펴보죠.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입안에 충치가 있는지, 입안에 썩은 게 있는지 없는지 뭐 이렇게 해서 그 거울 반사경이 달린 그 거울을 입안을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거는 치료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치료가 아니죠. 그거는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쓰냐면 손전등 있죠. 손전등. 이게 후레쉬가 있잖아요. 언제 필요합니까? 정전이 되면 후레쉬 먼저 찾잖아요. 그래서 찾아서 우리가 손전등을 들고 어디를 갑니까? 차단기를 찾아가잖아요. 차단기, 휴즈가 나갔는지 혹시 합선이 됐는지. 예. 후레쉬 들고 밖으로 나가요? 예. 후레쉬 들고 차단기를 찾아서 확인을 해보고 비추어 보잖아요. 비추어서 확인을 하잖아요. 휴즈가 나갔는지 문제가 있는지 차단기가 내려가지 않았는지 해서 확인을 하잖아요.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후레쉬를 비추는 것은 전기가 들어오게 하진 못해요. 후레쉬 비춘다고 해서 전기가 나갔다가 들어오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역할이 뭐예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비춰보는 역할을 해요. 율법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설명하는데 어떤 설명하냐면 다림줄의 역할을 한다는 걸 얘기해요. 다림줄.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이 제대로 잘 수직적으로 잘 쌓아서 올려가고 있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림줄을 한번 띄워보지요. 그러면 이 건물이 비스듬히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잘 수직적으로 올라가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죠.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긋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율법은 그래요. 율법은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알려주고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따라서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믿음의 시대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오면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임을 믿어지게 되면 더 이상 율법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한 시대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이 오기 전의 상황은 이렇다,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온 후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이야기해요. 믿음이 온 후에 누리게 되는 복이 어떤 복이냐 세 가지 얘기하거든요.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건 엄청난 특혜 중에 특혜 아닙니까? 특혜지요. 오늘 성경의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얘기합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면 다라는 거예요. 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all 모두가 예외 없이라는 얘기예요. 예외 없이 다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 후부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은 율법으로 또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어떤 굉장히 엄한 재판관으로서 우리에게 있는 분이 아니라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진 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율법의 시대에서는 어쩌면 엄한 재판관이셨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저주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다루면서 이야기 나눴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아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은 엄한 재판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엄한 재판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비의 하나님, 인자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23절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얘기합니다. 매임받고 갇혔느니라 얘기합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어요. 죄로 인하여 구속당하고 속박당하고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자가 우리였단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매임바되고 갇힌 자 되었어요. 여기서 매임바되고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포로가 되어서 도저히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연락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인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갇혔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감옥에 갇혀서 완전히 자유를 빼앗겨 버린 상태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단어를 종합하여서 정리하면 원래 사람은 누구나 다 율법의 감시에 매이고 갇힌 상태에 놓여있는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을 인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을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구속당하지 않고 더 이상 매이지 않고 갇히지 않고 자유 가운데 누리게 되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믿음을 취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권세 가운데 우리에게 삶 가운데 주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신분을 바꾸려면 물론 쉽진 않지만 엄청난 대가, 엄청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얼마나 투자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우리의 미래는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라고 그리하면 여러분의 신분은 당연히 바뀔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분명히 높아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미래는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리게 되는 복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뭐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영적인 연합의 신비적 관계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나와의 영적인 연합의 신비적 관계가 바로 세례예요. 관계를 맺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몸에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예수로 죽고 예전에 이전에 죄인 된 내가 예수로 인하여 죽고 다시 예수로 인하여 새 사람 되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누구든지란 단어가 나와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얘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가 많이 있다 해도 세례받아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더러운 우리의 몸이 다 감추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를 완전히 덮게 되는 상태, 그것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얘기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직업이나 사회적 신분을 말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것들이 옷이라는 겁니다. 옷을 보면 대부분 그분의 어떤 직업 또는 그분의 신분 정도는 대략 짐작 가능하지요. 요즘 드라마 가운데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예. 그들의 대화가 참 독특해서 참 재미나기도 하지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드라마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아마 조선 말기로부터 일제강점기 중간 지점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간 지점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그려낸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에서 유독 재밌게 저는 보았던 것이 뭐냐면 그들의 옷입니다. 입고 있는 옷. 인종과 신분과 성별에 따라서 다양한 옷들을 입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등장을 해요. 또 그 신분이 등장을 하지요. 완전 노비로부터 왕까지 아주 정말 다양한 신분이 등장하고요. 성별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옷들의 종류가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한 시대만 얘기하는 것이라 아니라 이것이 시대적 흐름을 얘기하다 보니 현대의 양복까지도 등장을 해요. 양복까지도. 그러니까 옛 과거에 완전히 입었던 그 흐름했던 옷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입었던 정장까지 다 다루니까 시대적으로도 또 인종적으로도 성별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계속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주목하게 해요. 너무도 다양한 옷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은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아 정말 저 옷이 사람들로 하여금 차별을 주는구나. 차별. 왕은 왕으로서 입는 옷이 있고요. 노비는 노비로서 입는 옷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저것을 통해서 옷을 통해서 차별을 주는구나. 요즘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세상도 없는 것 같은데 차별이 너무 많잖아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정규적이나 비정규적이나 또 여성이나 남성이나 없는 것 같은데 너무도 차별이 많단 말이죠. 차별이 많아요. 과거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신인에게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 얼마나 그 시대도 차별이 많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신이시여 제가 동물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여자가 아니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야만인이 아니라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또 유대인의 축도에 보면, 유대인의 축복 기도문에 보면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여, 우리에게 축복하소서. 저를 외국인으로 만들지 않으신 주여, 종으로 만들지 않으신 우주의 왕이시여, 저를 축복하소서. 저를 여자로 만들지 않으신 우리의 하나님, 만주의 주여, 저를 축복하소서.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성별의 차별이 있었고, 신분의 차별이 있었고, 그렇죠? 인종의 차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요하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나이니라. 하나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차별은 다 사라지고 다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과거에는 인종과 신분과 성별의 차별에 따라서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됨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하나가 된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순간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교회는 이래야 돼요. 우리 양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차별을 둬서는 안 돼요. 있는 자와 없는 자와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와 남자와 여자와 자꾸 차별을 두는 순간부터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차별이 사라져야 돼요. 하나예요. 하나. 자꾸 구분하기 시작하고 자꾸 어떤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하고 차별을 두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 하나를, 화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를 마음을 모아가야 돼요. 생각을 모아가야 돼요. 자꾸 하나로 세워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어요. 새로운 옷을 입게 되면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정말 차별 없는 사회로 만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유니폼을 입지 않습니까? 유니폼을 왜 입어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다라고 하는 인식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즉 그리스도로 유니폼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유니폼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참으로 다양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똑같은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65년 동안 이와 같은 옷을 입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왔습니다. 다 생각이 다르고 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다 했던 학문의 수준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65년 동안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 하나를 이루는 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차별을 두었다든가 만약에 자꾸 구분을 쥐었다든가 하면 문제가 생겼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부터 하나를 이루어온 거예요. 그래서 65년 동안 여기까지 달려온 거죠. 앞으로도 100주년 될까까지 또 그 이후에까지 우리 교회가 끝까지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며 서로 아끼며 존중해 여기며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리게 되는 복이 뭐냐? 신앙의 축복을 이어주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을 내가 이어받을 자가 된 거예요. 이을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내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엄청난 복을 이을 자로 나를 세워주셨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29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얘기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축복을 이을 자, 그 상속받을 자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부모가 부모의 소유를 자녀들에게 이렇게 상속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부모가 가난하면 뭐 그다지 상속할 것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부모가 부자면 상속받을 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상속받으셨습니까? 예. 저는 부모님이 뭐 부자가 아니니까 뭐 그렇게 많이 상속받을 것 같진 않아요. 큰아들인데도, 장남인데도. 예. 뭐 그래서 기대는 안 하는데, 그래도 부모가 부자면 자녀들이 기대를 하는 게 있잖아요. 와, 얼마나 받을까? 얼마나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까? 막 기대를 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심장이 약한 분이 계셨어요. 심장이 너무 약해요. 그런데 그분에게 먼 친척이 있었는데 그 먼 친척이 그도 모르는 사이에 유산을 100억을 남기고 그의 이름으로 유산을 남기고 죽었어요. 이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면 충격을 받아서 심장마비 걸려 죽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고민하던 끝에 그래도 지혜로운, 참으로 지혜로운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좀 대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래도 충격을 덜 받을 테니까 그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때가 됐다 싶어서 그분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집사님에게 만약에 100억이 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당연히 교회의 반을 헌금해야죠. 그때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여러분, 저는 심장이 튼튼해요. 우리 교인들이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막 반 헌금해 주세요. 막. 예? 그 교회 건축도 막 은혜 가운데 싹 짓게 그냥. 예? 할렐루야. 아니, 뭐 그런 요행을 제가 바라는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심장 튼튼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린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린 신분이 바뀌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상속자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받고 그 약속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어도, 지금 경제적 상황으로 답답해도,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믿음만 놓치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만 놓치지만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을 자로, 상속받을 자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순간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믿음이 온 후 얻는 복이라는 주제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죄인된 우리는 율법에 매여 살았고 세상의 경험과 법칙에 매여 살았고 자신의 판단과 기준에 갇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후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잡아매며 구속하며 강요하며 강박하는 것들이 이젠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신분이 바뀌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